오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분명히 거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돌보시는 것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예배함으로 이것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여러 가지 생각들과 지저분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씻겨지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환자의 저 입술 가운데 주관하시고 듣는 자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장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세례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삶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삶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먹고 자고 그리고 쉬고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좋은 삶에 필요합니다. 좋은 삶에는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좋은 집에 맛있는 걸 먹고 살면서도 싸우는 자, 다투는 부인과 사느니 광야에 사는 게 낫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은 좋은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사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한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없건 나는 무엇인가 문제를 찾는 습관이 있고 무엇인가에 짜증내는 습관이 있고 어떤 관계에 신경 쓰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사실 이 사람에 대해 갖는 삶의 만족도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것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본인은 아무 별거 없어 라고 말하지만 별거 없는 것이 아니라 삶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별거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느끼는 능력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내가 있어야, 그렇죠? 좋은 내가 있어야 내가 좋은 환경을 누릴 수가 있고요. 좋은 관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꿈꾸시려면 세 가지를 꿈꾸셔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시잖아요. 더 나은 삶을 꿈꾸시려면 첫 번째 더 좋은 환경을 꿈꾸세요. 난 너무 좋은 사람인데 먹을 게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환경을 꿈꾸셔야 합니다. 더 좋은 관계를 꿈꾸셔야 하지요. 하지만 그만큼 더 좋은 나를 꿈꾸셔야 합니다. 더 좋은 나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환경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좀 인생에 대해서 뭐가 좋아지겠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면 인생에 뭐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내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인생에서 되게 부정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전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삶을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왜요? 더 좋은 나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관계를 견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람을 견인해내지는 않습니다. 단지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을 견인해낼 때가 있긴 하겠지만 굳이 하나를 더 따진다면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쵸? 좋은 환경과 좋은 관계를 좀 더 견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죠. 환경이 나빠지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서 내가 관계를 망치고 관계도 망가지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져서 엄마에 대해 이렇게 그래서 자꾸 환경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 경험하는 건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놓쳐서 관계를 망치고 그래서 환경과 관계가 다 어려워지니까 내가 또 망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해오시는 것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 모든 게 달렸다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라도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면 그 상황을 좀 더 견인할 수 있는 힘들이 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더 좋은 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전형적인 단어로 하면 성숙에 대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숙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성숙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성숙에 대한 기대는 무엇에 반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 하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성숙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좀 얘기해 볼까요? 오해나 좀 이용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로 성숙은 무엇에 반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내가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겠죠. 왜요? 안 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럼 이 사람은 더 확신하겠죠. 봐, 사람은 안 변하잖아. 그렇죠?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꾸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들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시 여러분 이 경험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아졌던 경험은 있으시죠? 그렇죠? 20살 때는 난 그래도 좀 더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진실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팔아먹은 것 같다 뭐 이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안 좋아졌던 경우 내가 그래도 20대 중반에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주어진 삶에서 내가 좀 더 진취하고 도전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에너지가 다 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 들려드릴게요. 안 좋아진다는 건 유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 좋아진다는 건 안 좋아진다는 건 유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모순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안 좋아지는 건 되게 쉽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렇죠?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좋은 점도 안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난 항상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만큼 별로인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내 좋았던 모습이 안 좋아지는 건 경험을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것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고 내가 안 좋아지는 걸 경험한 만큼 좋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이미 한 번씩 다 자기 자신에게 입증하셨어요. 그렇죠? 안 좋아졌던 적이 있잖아요. 좋아졌던 적도 있고 돌아보면. 그럼 우리는 유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숙이란 단어는 생긴 대로 산다라는 말의 절반까지 동의합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는 내가 생긴 대로 산다. 아, 난 그냥 생긴 대로 살래라는 말에 절반 동의해요. 절반 동의한다는 뜻은 뭐예요? 아, 나의 독특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성품과 은사와 특색이란 건 누구나 다르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기 수용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저번에 홍대에서 약속이 있어서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버스킹 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한 분 정도는 제가 남아서 기다리고 싶은 감정이 자꾸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쪽이 정말 아니신 것 같은데 아주 목회자 좀 상담을 해보고 싶고 왜 꼭 음악이냐 이렇게 내가 보기에 싱어는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버스킹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초반에는 차인도자 없을 때 제가 찬양 한 두 곡 하고 시작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어요. 마이크에서 입을 떼라고. 예배 방해된다고. 그렇게 원음으로 부르려고 하지 말고 한 키 낮춰서 이렇게 웅얼거리라고. 다른 사람 찬양에 방해되니까. 근데 저도 가끔 막 은혜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부르면 그날 진짜 저희 아내가 제 목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데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그냥 그 당시 보름이가 반주일 때 보름이 그냥 반주로 시작하자. 그리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느냐. 유일하게 7년간 목회적 조언을 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노래를 하지 마라. 넌 그건 아니다.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색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런 목회자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분 보완해야겠지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그쵸? 그러니까는 절반 맞습니다.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만 맞습니다. 왜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모양과 꼴의 최고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의 결과물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 방향성의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콩을 심는데 콩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이란 말은 네 모양대로 살아라는 말에 물론 절반 동의합니다. 내가 팥이 될 순 없어요. 하지만 내가 콩을 맺어야죠. 가득.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콩을 맺는 나무이긴 한데 그거를 꼭 종자 분석을 해야지 잡초랑 비슷해서 그게 아니라 나에게 콩이 가득 이렇게 열매를 맺혀져서 주렁주렁 맺혀져서 누가 봐도 내가 아 이게 콩이구나 콩나무구나 알 수 있게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근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숙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성숙은 오해는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숙을 얘기하면 자꾸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떠냐. 지금 보통 월요일에 저랑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떠냐.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아들은 아, 난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길다. 드릴 수가 없다. 월요일에 짧게 하자. 근데 저희 아들이 한번 크게 실수한 게 한번 저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날 설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린 거지 나한테. 얘가 알아들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는 게. 왜 알아듣잖아 이거. 뭐 이런데 아, 그 큰 실수란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날 괜히 신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탁탁탁 전체의 맥락을 다 이해를 했더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들리는 날이 있고 안 들리는 날이 있고 전체 들리는 날이 있고 부분이 들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는 자기 중학교 가야 예배를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난 초등학생이다 이렇게. 그 차이가 있죠. 생각의 차이. 누가 맞아요? 그 아이가 맞아요.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뒤부터 드려도 돼요. 그렇죠. 6학년짜리 아이가 어른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의 잘못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만큼에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살짜리가 기어다녀 그럼 그냥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할 도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그렇죠? 두 살짜리가 아빠 엄마 아빠 아빠 하고 다니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귀엽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건 잘했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또 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단어가 내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한 어떤 일정한 비난이라든가 문제제기라든가 이렇게 들려지는 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꿔요. 꿈꿔야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거긴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요. 좋은 관계도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다 성숙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 아닌 그 무엇인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난 안 변한다는 생각과 싸우고요. 내가 점진적으로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나아져 왔다는 것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아지고자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변할까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참 안 변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거기엔 여러 가지 계기와 방법이 있겠죠.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자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기분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이들 가운데 일목요연하는 게 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아, 이거 대단한 경험 아닙니까? 인류사에서 다시 하기에 힘든 특별한 경험을 그분들은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설명하시고 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대십니까? 승천하려는 예수님 붙잡고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시나요? 로마 애들 쫓아내 주세요? 우리 다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궁금증과 그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면서 명령하시는 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들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며칠 몇 날 며칠 기도해 가는 와중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 머금 가운데 임하더니 이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전까지 용기 없이, 왜? 내 이해관계를 신경 쓰다 보니까 뭔가 걱정되고 용기 없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용기 없이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되죠? 이들이 내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렇죠?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용감한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전에는 그러니까는 이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야 저때야라고 뭔가 배운 건 많은데 그 구슬이 꿰어지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온전히 이해돼서 기승전결이 딱 이해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만큼 이해와 신념이 잡히는 상태로 변화되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계속 세상에 영향받아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처지가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영향받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향을 주는 입장으로 변화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용감한 것으로, 무지한 것에서 지혜로움으로, 이들이 무능했던 것에서 유능함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오순절 성령세례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변화, 이들이 경험했던 변화,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성숙해 가는가, 어떻게 더 나은 나를 만나갔는가에 대한 장면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뷰를 가지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이 장면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 꾸미는 말과 꾸민 받는 말을 구별해 볼게요. 국어 시간처럼, 그렇죠? 이게 어떤 장면들이 막 나오고 막 바람 소리 불 막 이러니까 좀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꾸미는 말과 꾸민 받는 말을 좀 나눠봅시다. 꾸미는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바람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건 꾸민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은 바람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바람의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바람은 저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알아요? 내 뺨에 닿았을 때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람의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랑해봤죠? 이렇게 비웃듯이 얘기해.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어떤 사건이에요? 얘는 외모가 이렇고 성품 이렇고 취향이 이렇고 내 코드가 이렇게 맞으니까 얘랑 한 3개월쯤 되면 사랑에 빠지겠네. 각이 딱 나오는 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이 사람이 설레고 좋고 하면 그 경험에서부터 얘가 이래서 이래서 좋아라고 말을 괜히 붙이는 거지 사실은 체험으로부터 이해로 나가는 거지 이해로부터 체험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바람의 사건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유진이가 소개해준 그 백수 강백수 어떤 가수분 노래를 제가 들었는데 듣자마자 제가 한 30초 부분에서 갑자기 눈물이 와라락. 근데 진짜 감동적인 노래가 아닌. 근데 유진이도 울었죠. 그 노래 듣고 울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말 눈물이 훅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노래 가사 IMF 때 아빠 망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유사 경험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그거 내가 보니까 안 망한 사람은 안 울고 그 전후로 망하신 분들은 안 울어. 그때 망한 분들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IMF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그게 뭐예요? 감동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건드려졌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먼저 불면 아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고 나서. 그렇죠? 이 사람이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건 설명 안 했고 꿈인 말이에요. 그것이 바람의 사건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체험하고 시작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불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불의 사건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 이미지,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하셔야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데 불은 정화를 상징해요. 여러분 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금속을 생각해 보세요. 금속을 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이 금속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한 덩어리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 속에 집어서 이걸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들이 위로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찌꺼기를 걷어내면 이 금속이 조금 더 순도가 높은 금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재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은 너무 깊게 우리가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어서 완전 내 자신인 것처럼 돼버린 내 안에 잘못되고 부정되고 나쁜 것들을 분리시켜서 제거하는 정화시키는 과정을 하는 게 불의 효능이죠. 그렇죠? 불의 기능이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또 하나 불의 이미지를 하는 것은 우리 제사할 때 불의 이미지죠. 제사 레위기를 예전에 공부하셨던 건 기억나시죠? 제사에 어떻게 합니까? 재물 올려놓고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태우면 하나님이 그 고기 맛있게 드셔서가 아니라 태우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고기 덩어리라고 했던 지상적인 존재, 그게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향기라고 하는 천상적인 존재로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라고 항상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땅의 존재 같은 내 모습이 하늘의 존재 같은 모습으로 무엇을 말면 불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사건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이것이 이들의 근본, 이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불의 사건의 의미. 세 번째는 오순절의 사건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꾸미는 말이에요. 오순절의 사건이.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은 초실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추수를 시작해서 첫 추수를 딱 벨 때를 초실절. 이제는 추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은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요. 50일이 지나는 건 뭐예요? 추수 다 했고 이제는 그것을 다 쌓아놓으면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5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뭘 드리냐면요. 보통 제사는 다 무교전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으로 드는데 오순절만 누룩이 들어간 유교전병을 드릴 수 있어요. 유교전병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먹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 실제의 변화. 누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이 연결되는 이유가 누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합쳐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은 어떤 날인가? 무슨 일이 이들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일을 꾸며주는,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것을 이들이 겪어서, 그렇죠? 설명된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이들이 겪어서 그 겪은 것이 이들을 변화시켜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부터의 누림과 변화, 그렇죠? 새로운 누림이 일상적인 삶에서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람과 불과 오순절의 설명이에요. 그건 무엇이 그들 가운데 이런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바람이었고 무엇이 그에게 불이었고 무엇이 그에게 오순절이었습니까?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단어는 너무 딱딱하니까 단어의 의미를 헤쳐봅시다.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가끔 신비적인 용어로만 너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뭡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조각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렇죠?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죠. 성령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런데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발상, 전혀 다른 기준이 나한테 딱 떠올라서 아 내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내 생각을 좀 확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탁 갖게 되는 아 이게 맞지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람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바람처럼 하나의 생각이 나한테 갑자기 확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의 사건이죠. 그게 날 바꾸는 거고 그게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그러실 때 있으시죠? 복잡한 감정선에 빠져서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어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했을 때 느꼈던 정서적인 위로함 내가 진짜 어떤 정말 한 대상과 내가 정말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는 못 느꼈던 내 마음에 정말 이 묵은 감정이 풀어지는 해소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위로가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우울이나 슬픔이나 분노가 정말 이렇게 사그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람의 사건이고 불의 사건이고 그게 오순절의 사건이지. 그런데 난 이게 뭐 맞고 틀릴 때나 난 무조건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그 욕망이 확 정말 내 안에 눈 녹듯이 정말 확 사라지고 내가 원래 갖고 있어 아 내가 저런 걸 원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사실 이걸 원하는데 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렇죠? 그런 지점들을 경험하신 것이 있으시죠? 근데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그게 물의 사건이고 불의 사건이고 오순절의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마음이나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감정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주셔서 나를 좀 나아지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의지를 좀 더 느끼고 싶고 하나님 감정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동참하고 싶고 그런 내가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과 의지가 내 안에 부어지는 저 이게 부어지는 좀 종교 용어지만 우린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좀 쓸게요 하여튼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내 안에 정말 그 사람이랑 교제하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이 제자들이 변한 이후에 그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고 예수님을 하는 걸 본 거였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죠. 예수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망에서부터 하나님께 주는 것들이 내한테 덧입혀진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걸 다 치우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이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들을 바꿉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을 바꿔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더 나은 삶을 꿈꾸십니까? 그건 더 나은 내가 꼭 필요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십니까? 내가 바뀌는 방법은 여러 가지만 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이 찾아오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구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물론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긴 세월의 결과로 여기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줄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따르기를 결정했고 3년 동안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었으며 지금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대의에 동의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교니까 간단하게 오늘의 모습을 좀 봅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두 가지를 끊어서 얘기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봅시다. 그렇죠? 이들은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했어요. 누구와 마음을 같이했죠? 옆 사람과 마음을 같이했어요. 예, 그렇기도 하죠. 근데 옆 사람이랑 어떻게 마음을 같이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였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표현이 되게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왜요? 이제까지는 마음을 같이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제자들은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었어요. 제자들은요. 항상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얘기하시면요. 항상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깥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고자 한다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진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성숙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숙하고자 해야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고자 해야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뭐 문제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의 습관은 사실 안 바뀌고자 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되게 바꾸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내가 바뀌어서 부지런해지고 싶다가 아니에요. 난 게으른 상태로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변화는 하나님과 용어를 묘하게 섞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내가 여전히 게으른 내가 싫고 이제 좀 부지런해졌으면 좋겠고 게으른 나를 바꿔서 부지런한 내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게으른 게 편하잖아. 게으른 건 편해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를 안 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안 게으르게 해달라고 하는 지점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쵸? 내가 바뀌고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 습관 때문에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습관을 고쳐주세요.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아직 이걸 정말 바꾸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요? 안 좋은 습관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건 그럼 분명히 재밌는 거야. 그렇잖아요? 안 좋은 습관을 지금까지 갖고 계세요? 그게 내 인생 해롭다는 걸 알면서 갖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습관에 생기는 리스크가 무서운 거죠. 그냥 안 바뀌고 싶어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의 성에 둘러싸여 있어요. 내가 나를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안 바꾸고 싶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참, 내가 합리화되어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 말이 다 맞는 상태잖아요. 내가 불쌍하다고 해놓으면 내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괜찮아요. 난 배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내가 맞고 내가 배려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건 사람한테 되게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에서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틀린 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문제인 걸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안전하게 있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립돼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고립돼요. 상황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고립돼요. 그 리스크가 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뀌고자 할 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변하고 싶지 않은데 변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만 피해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뭉개서 변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지금 제가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내가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용기 없는 모습, 도망다니는 모습, 예전에 그 내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무지함, 세상에 영향받아 휩쓸려 다니던 삶, 그래서 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알고 용감하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게 부지런해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역하십니까? 그게 위험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즐겁고 안정감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더 나에게 나은 삶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바뀌고자 갔을 때 저희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 너무 강조점을 둔 것 같은데 두 번째, 바뀔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했어요? 내가 바뀌고 싶고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동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다. 나도 그걸 원한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잖아요. 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일단 하라니까 해볼까? 라고. 나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상황이나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모여있다면 마음을 같이 한 게 아니죠.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난 바뀌고 싶다에 동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바꾸실 수 있다에 동의하셔야 돼요. 제자들도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죠. 제자들도 누구에게 실망했어요. 요 바로 전 장면들을 시간상으로 재배치해 보면 요한복음 장면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내려가죠.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겠다고 내려가죠. 그렇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한테 실망해서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안 되니까 난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고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도망갔던 사람이고 나에게 무슨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근데 필요해요.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안 바뀌었던 내 모습,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예 내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3년이나 예수님이랑 같은 밥을 먹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 그랬지만 바뀔 수 있어. 예수님, 제가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내가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겠습니까? 응, 바뀌어. 바뀔 수 있어. 네가 바뀌고 싶어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네가 바뀌지 않았을 뿐 그때 네가 바꾸고 싶어하지 않았잖아. 결과만 빼달라고 했었잖아.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바뀔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실패의 경우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마음을 같이 하여. 바뀔 수 있고 바뀌고 싶다라는 걸 함께 하여.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저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게 필요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싫으시다면 안 쓰셔도 되지만 종교 단어, 근데 우리 종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혹시 거부감 있으시면 그 단어의 정의를 너무 신비적인 체험으로 정의해 놓은 일반적인 잘못된 용어 해석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간절히 이 사람들처럼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네들이 오롯이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부분들 보면요, 전 가끔 존경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럼 사회생활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A라는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어려운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풀어가고 넘어가 보려고 이렇게 하시죠. 최소한이라면 차선을 타고 사람들이랑 조율을 하고 어떻게든 밤을 새보고 해서 그 문제를 넘기시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내가 A라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거 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새 출발을 하실 때도 있으시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셨어요. 잘 배우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미 배운 그것을 다른 삶의 현장에서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에도. 신앙에도. 근데 우린 신앙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자 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봐야지 하고 조금 몇 번 해봤는데 해볼 때 무슨 기대가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좋아지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해도 안 돼. 이런 우린 되게 쉽게 내려놓는 경향이 있어요. 오롯이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조금 해보다가. 사회생활은 그렇게 안 하잖아. 한 4일 다녀보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만두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고 모색하고 그럼 그래도 결과가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숙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 택한 방식으로 나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쉽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러분 운동이란 거 하나를 하더라도요 자세 잡는 데도 몇 개월 걸립니다. 그렇죠? 자세 잡는 데 몇 개월 걸려요. 자세만 잡으면 끝나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다.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좀 내가 좀 자만해지면 또 과하게 해가지고 또 근육 뭉치고 나가고 한 달 쉬고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내가 또 어느 날 너무 과하게 해서 기도나 말씀이나 그럴 때도 있고 우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 우리 너무 안 해서 문제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오롯이 기도에 힘쓴 것이 우리가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저는 예전에 뭐지 그 최근에 했던 제설교 중에 제가 솔로몬 1000번 제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 제설교에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전 매주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매주 그렇게 은혜가 돼.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다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지. 내 입장에 은혜가 안 되면 여기서 필터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설교는 저한테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시면 은혜로우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솔로몬 1000번 제설교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주일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여기 일찍 와서 교회도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제가 여기서 찬양 틀어놓고 제가 원래 여기서 찬양 틀어놓고 혼자 찬양하고 이런 짓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양 틀어놓고 마커스 워십 틀어놓고 제가 그 찬양을 다 따라 부르고 또 기도하고 혼자 집회를 해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옛날에 내가 주일을 좀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내가 요즘에 주일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고 설교 원고도 정말 되게 늦게까지 하는데 오후에 미리 다 끝내고 여러 번 하고 여기도 청소기 다 돌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제가 토요일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리고 실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지난주 설교가 좀 망한 축에 속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자는 사람도 많고 오늘이 지난주보다 좀 난 것 같아. 반응이 좀 오늘 괜찮아요. 지난주보다 좀 대충 했는데 이렇게 어제는 신방도 있고 해서 지난주만큼 집중해서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솔직하니까 지난주 설교 끝났는데도 한 뭐 몇 분이 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오늘 전 날렸어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또 하시고 그랬어요. 지난주 좀 망했거든. 알잖아. 지난주에 푹 주무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숙면하고 일어나시고 저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준비하기가 싫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내가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럼 어색하고 낯설고 헛발질해야 정상이지 갑자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운동을 1년 쉬었다가 오랜만에 운동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막 땡기자마자 옛날 근육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막 내가 옛날처럼 속도가 나고 너무 재미있고 뭐 그런 게 정상이겠어요? 아니요. 내가 이거 해봤던 기계가 맞나 해서 자세도 안 잡히고 아 괜히 막 이게 괜히 뭐 아프기만 한 것 같고 하고 이렇게 거울 보면 좀 뿌듯해야 되는데 슬프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원래 안 하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하던 걸 꾸준히 해가는 과정도 그런 거예요. 기도를 내가 제대로 한 번도 내가 꾸준히 열심히 제대로 했던 게 오래됐고 했다면 다시 그 감, 그 자세 잡는 데만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받고 마음도 다 한마음이 됐는데도 오롯이 기도에 힘쓴 것을 기억하고 아직 내가 은혜도 부족하고 그렇게 한마음도 아닌 내가 얼마나 더 기도에 힘써야겠습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더 좋은 삶에는 더 좋은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삶에는 더 좋은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숙에 대한 기대. 이걸 갖고 계십니까? 성숙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건 변하고 싶어 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편하고 재밌고 안전하고 그래서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과 합리화 자기 연민 속에서 있으면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바꾸기 싫은 건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제가 안 바꾸는 것도 안 바꾸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가끔 유체이탈을 하셔서 아 목사님 제가 왜 이걸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이게 싫고 이것을 정말 막 고치고 싶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검사 입장에서만 하시면 스스로 속이시는 거고 그 반대 입장이 있어요. 근데 왜 넌 그걸 그렇게도 사실 난 이게 되게 재밌고 이남 요거 할 때 아무 생각 없어지는 게 좋고 이나마 쉬워지고 그거 할 것도 없고 뭐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양쪽 입장을 들어보시고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냥 얼굴 싹 하고 내 앞에서는 검사 얘만 보면 그냥 형량대로 다 때릴 것 같아.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좀 나를 천천히 데려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바꾸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또 너무 또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래 뭐 나는 난 이렇게 사는 게 좋고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또 너무 그러지 말고 사실 그거의 결과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 결과가 싫잖아요.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사이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내가 바꾸고 싶고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변화에 대한 성숙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바뀔 수 있고 바꾸고 싶다라고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건 맞다는 건 항상 강조하죠. 맞다는 건 맞고 되는 것까지 포함됐어야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신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내가 바꾸고 싶고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 그래서 그냥 바뀌자 이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 왜? 그래야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길 내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을 마치죠. 되게 오랜만에 되게 전형적인 설교를 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라는 설교를 했어요. 좀 막연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로 마무리해 봅시다. 부부 사이에 관계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아 그래 음식물 쓰레기는 네가 버리고 요리는 내가 하고 설거지는 네가 하고 거실 이렇게 청소기 돌리는 건 네가 하지만 방 닦는 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부부간의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재정은 너는 얼마 쓰고 나는 얼마 쓰고 이렇게 하자. 이게 부부간의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부 사이를 더 메마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고 난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난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께는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해결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냥 부부 사이에 그냥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을 그저 늘리는 것.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마음 느끼고 나도 이 사람 좋아하는 마음 느끼면서 아 그럼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사랑해 안 해도 그냥 TV 보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마트 다니면서 그 마음을 서로 느끼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드럽게 해결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과도 그러니까 내 인생 이건 왜 이렇게 하셨고 저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며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시지만 전 그것까지 못하고 대신 이걸 해드리겠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시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젖어 들어오면 그 정서나 그 생각이나 그 의지가 젖어 들어오면 되게 많은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으시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성숙하여서 더 나은 삶을 견인해 가시는 그렇게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그렇게 반드시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냥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과도 일 얘기는 했는데 마음을 나누는 얘기를 못했다면 이 사람이랑 얘기해 본 지 몇 달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좀 구합시다. 내 상황을 얘기 드릴 때도 있고 내 감정을 얘기 드릴 때도 있지만 그냥 당신이 나에게 소중하다 라고 얘기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느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살면 그 자체로 내 삶이 되게 나아집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이랑 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 이제 다시 한번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들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학문을 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달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내가 그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주님께서 찾아올 때 내 안에 지혜가 있었고 주님께서 찾아올 때 내 안에 열정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 나의 모습 나의 원래 모습을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더욱더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저 내가 환경이 주는 내 모습을 내려놓고 환경이 주는 내 모습에 매이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지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이들 다시 한번 소생되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려니 상황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더 나은 내 모습도 필요합니다. 주여 세 가지 다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어 앞으로 걸어가겠사오니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내 상황과 내 관계도 견인해가며 결국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좀 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